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 자격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향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every single time there is a test, we have worked in the council with like-minded members.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함께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이나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번에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기자회견은 8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의 입장에서 안보리 운영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난해 이후 안보리가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 두 네.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아무런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 가운데 어떤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장일치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말하자면 반대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무기력했고 또 이 때문에 안보리가 사실상 식물인간화됐다는 그런 비판마저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온 것이고 이번 기자회견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보리가 사실상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왔던 것은 지난해 4월에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는 결의안 위반 행태에 대해서 언론 발표문이나 의장 성명을 통해서 이를 규탄할 수 있고요. 또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 발표문조차 사실상 그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바로 그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던 것인데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앞으로 두 나라가 대북 제재나 규탄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국들이 지금 러시아, 중국과 극한 대립을 하면서 적대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북 제재나 규탄에 안보리에서 동참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 북한이 앞으로도 아무런 제약 없이 탄도 미사일 발사든 핵실험이든 이런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 입장이 이 과거에도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언제부턴가 이렇게 이제 그 태도가 바뀌어진 건데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태도가 더 강화됐고 또 그런 뭐 요인은 어떤 것이었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에는 미온적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제재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그 상임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그 찬성을 해서 대북제재 결의안도 여러 번 채택이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 핵과 미사일 ICBM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은 역시 그 2022년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그 다음 달이죠. 3월에 그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그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당시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가 됐는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5표에 그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북한이 찬성한 겁니다.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 시리아, 벨라루스, 북한 이렇게 이제 다섯 개국인데요. 북한이 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북한은 그 중국, 러시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방 삼각관계에 적극 가담하게 됐고 이 투표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그 북한 관련 표결에도 이 같은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월 24일에 북한이 그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한국, 일본 또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모두 반대하고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이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그 반복이 됐는데요. 지난해는 북한이 그 ICBM을 8차례나 쏘고 미사일을 거의 70발가량 발사를 했는데 ICBM을 쏠 때마다 그 유엔 안보리 회의는 열렸지만 그때마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부실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겁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중국, 러시아 이곳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 자체가 북중러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이 합하는 남방삼각관계, 북방삼각관계가 거의 지금 고착화됐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또 ICBM 미사일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각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북한이 포함이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왔고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그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8월 중에 인권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과 시리아 같은 나라를 적시해서 이들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국무부 차원에서도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사가 북한의 상황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안보리가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보리는 인권 논의의 장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루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안보리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공개적인 회의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공개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토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권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문제를 계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전날인 31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human rights belong in the Security Council because human rights are about peace and security. Places where human rights are...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연관된 제재 위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식량은 제재 대상 분야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정권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과 제재와 관계없이 식량을 비롯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 어디까지나 그 정권 또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것이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정치나 그 핵 문제 미사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적 지원은 통상 언론에서는 이제 식량 또 코로나 백신 이런 것을 되게 맥락에서 다루지는데요. 식량과 코로나 백신은 물론이고 유엔과 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적십자 활동, 재난 구호, 민주주의, 교육, 환경 보호, 농업, 의약품 제공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와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남북관계가 현재 지금 그 거의 없는 상태고 상당히 그 분위기도 안 좋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그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는 식량, 의약품 지원, 백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참고로 지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에 3조 원가량의 식량과 백신, 비료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북한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이런 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지 특별하게 그 이렇게 딱 짚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대국입니다. 북한이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적대국에 그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현실을 보면 미국이 그 공개적으로는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인도적인 지원, 쌀을 포함한 인도 지원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핵화 협상, 그러니까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지난 2012년에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이런 것 등을 대가로 북한의 식량 24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229 합의였죠. 그렇지만 예. 이 합의는 북한이 로켓 인공위성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이 합의에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는 무관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런 공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그 한국의 쌀 지원 제안도 거부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하거나 또는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식량난은 이제 북한 정권이 자초했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식량난은 틀림없이 있는데 북한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식량을 사오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쓴다는 거죠.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 11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정도를 썼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쌀은 한 200만 톤, 옥수수는 한 400만 톤을 사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식량을 사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 의미인지는 몰라도 하나는 농업개혁을 좀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식량난 이런 걸 겪었는데 1970년대 말이죠. 중국 당국이 협동농장을 없애고 가정농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해서 중국은 더 이상 먹는 문제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그 시대에 뒤떨어진 협동농장 이런 것을 계속하고 또 중앙 집권적인 이런 그 농업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북한 정부의 비능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 양곡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그 원인 또 그리고 효과는 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북한 정권이 양곡 판매소를 설치한 것은 그 식량 가격 그리고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하면서 가격도 굉장히 이제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았고요. 유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 판매소에서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쌀이나 이제 옥수수, 강냉이죠. 이런 것들을 2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물론 쌀이나 옥수수가 그 질이 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북한 그 말하자면 관련 그 관측 기관들에 따르면 근본적으로는 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양곡 판매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을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피부로서 이것이 이제 좀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9월이 돼야 옥수수를 수확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뭐 가령 옥수수 고개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식량 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제 그 북한 그 식량난 관련해서 최근에서는 잘 그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예. 식량난은 여전히 그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7월 말에 그 북한 내부의 그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5,800원, 옥수수, 강냉이는 한 2,700원 수준인데요. 몇 달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북한 노동자 지금 한 달 월급이 한 3,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예. 월급을 받아도 강냉이 1kg을 사면은 이제 끝이다 이 정도니까요. 아직도 상당히 그 곡물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탈북자들의 그 증언 이런 것을 보면 평양은 비교적 사정이 괜찮다고 그럽니다. 중국에서 식량을 그래도 많이 수입을 했고 그 식량이 이제 평양에 주로 풀렸기 때문에 평양의 식량 사정은 괜찮은데 주로 그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이렇게 북중 접경지대나 산간지역 사정은 상당히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경도나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로 그 중국에서 밀수 같은 방법으로 그 식량을 조달해 봤는데 아시겠지만 한 3년 전서부터 북중 그 국경이 봉쇄가 돼서 중국과의 어떤 그 거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양의 그 중앙 정부에서 식량을 따로 특별히 공급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경도와 그 자강도, 양강도 이런 지역의 사정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그 한국 국정원도 북한에서 그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공식 밝혔을 정도로 식량 사정은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1월부터 3년 이상 북중 국경을 봉쇄했는데 최근에는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봉쇄해서 완전히 폐쇄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 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말하자면 대표단이 북한 평양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것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외부 사절이 그 대규모로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방북해서 행사를 하는 내내 그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들과 그 면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 또 평양 주민들 역시 이 정승절 행사에서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네. 북한은 이 외부의 그 자국민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음 주부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예. 여기에 북한이 대표단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음 달 9월에는 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북한이 여기에 참가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인력의 입국과 출국을 북한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보면 지금 그 상황이 이전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을 때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통일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으로 볼 때 북한의 국경 개방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경이 개방이 되면 평양을 떠났던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도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북한 평양에는 한 26개 정도의 그 공관, 대사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예. 여러 그 과거 그 동구권 국가들 이런 국가가 있었는데요. 2020년 3월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평양 그 순안공항에다가 아예 항공기를 갖다 놓고 가급적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사관 또 외교관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그냥 건물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외교관들이 대개 철수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한 6개 정도만 그 대사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했고요. 또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 UN에서는 UNDP 이런 그 국제기구가 있었는데 이런 그 요원들도 사무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UN에서 파견한 그 외교관들 전문가들이 다 지금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부터 조금씩 그 외교관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외교 활동이 그 재개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신임 대사가 올 3월에 부임을 했고요. 또 러시아도 이번 전승절을 위해서 항공기를 파견하고 그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에 직접 도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개방되면은 당연히 그 외교관들도 이제 아마 평양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동안 북한도 대사 또 외교관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는데 아마 중국의 그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외교관들도 아마 그 국경이 개방되면은 중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쪽에 나와서 외교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어떤 나라든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져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상당히 지났죠. 그렇지만 북한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해외 자국민들도 귀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완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해제된다면 당연히 아마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 취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에 두 나라가 묵인할 경우에는 사실 그런 노동자들은 그 귀국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그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경이 개방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걱정하는 측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수감된 탈북자들인데요. 국경이 개방이 되면 이 북한으로 송환이 되겠습니까? 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예. 전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이제 근로자들 얘기고요. 중국에는 이제 북한 그 근로자 외에도 몰래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살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제 수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중국은 북한의 일종의 그 밀입국자죠. 이런 사람들을 그 북한과의 그 협정에 따라서 북한에 이제 송환을 해왔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 1월에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당국에 이 같은 송환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 같은 그 북한 밀입국자를 잡아놓고 일종의 감옥에다 수감시설에다 가둬놓은 다음에 계속 예. 송환을 못하고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조만간 그 국경이 개방될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국경이 개방되면 이렇게 수감시설에 있는 북한의 밀입국자가 다시 이제 대거 북한으로 송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감자 규모는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국에 아마 최소 북한 사람들이 아마 100명, 많게는 한 2,000명까지 아마 수감돼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권단체,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은 또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제 비상 방역 체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예. 사실 북한은 코로나 백신이 거의 그 말하자면 접종되지 않은 아주 드문 국제사회 몇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 이것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비상 그 방역 체제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실제로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것인가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인력을 15% 정도 줄이고 조직도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통일부의 이 성격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통일부가 지금 지금 현재 인력이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여러 이제 네. 부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보도 이런 것을 보면 한국 통일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15% 정도 줄이고 쓸모가 없는 부서를 이제 줄이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은 역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물론이고 2018년 이후로 지금 한 거의 3년 이상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 전화마저도 지금 다 끊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한국을 겨냥을 해서 핵전쟁 위협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일부로서는 사실 남북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 분야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그 통일부로서는 난감하고 이제 그 할 일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게 이제 하나 주요한 배경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그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일부가 그 북한을 지원하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부가 이제 여기에 같은 상황 변화 또 대통령 지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조직 부서를 통폐합으로 한다 이런 건데요. 그 성격은 역시 그 지금 거의 놀고 있는 남북 대화 부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통폐합을 하고 정보 부서 또 북한 인권 부서는 상당히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개성공단을 관리했던 이 업무 이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실 이제 개성공단 관리 사무소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해체됐다라고 이렇게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화된 예. 상태고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 그 공동사무소를 사실상 해체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재단은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또 통일부 산하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기타 공공기관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통일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대화와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구들을 지금 남북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라든지
예.
또는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기구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에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달에 만나실 최초의 여성은 또 누굴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 자, 지난 7월에 경찰 지도부에 오른 여성이죠.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뉴욕 경찰국 NYPD에 거의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정보 대테러 담당 부국장 자리에 새로운 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바로 17년 동안 NYPD에서 근무해온 레베카 와이너 씨입니다.
네.
지난 7월 17일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 시장이 이번 인사는 뉴욕시 경찰국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드는 선택입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부국장을 소개했는데요.
네.
뉴욕시 경찰국에서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거의 모든 민간 직책을 경험한 뛰어난 경력을 가진 정보 분석가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와이너 씨 2022년 6월에 은퇴한 존 밀러 씨의 후임입니다.
네. 아, 레베카 와이너 어떤 사람인가요?
예. 지금 두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취임식에는 자녀와 남편이 참석을 했는데요. 199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역사와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5년에 하버드 로스쿨 역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 및 공공문제 대학의 겸임 교수고요. 외교문제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면서 교수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2006년에 NYPD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대테러 작전 및 분석 부서를 감독했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보 및 위협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네.
국가정보위원회에서 지역 법집행기관의 첫 번째 대표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 뉴욕 경찰국 NYPD 정보국의 정보 분석 부서의 법률 상담자로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팀 대표였고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감독했습니다.
네. 자, 와이어 씨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NYPD의 정보 대테러 담당 부국장은 간단히 말해서 뉴욕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고 계획하는 그런 활동을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레베카 와이너 씨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예. 자, 같은 시기에 NYPD 국장으로 취임한 에드워드 카반 국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와이너 씨 특출한 인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 보호는 그녀의 DNA의 일부입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와이너 씨의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 또 수소폭탄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속의
그렇죠.
얘기죠.
오펜하이머.
예, 예. 이 와이너 씨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한 독일 나치 수용소 홀로코스트를 탈출해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폴란드 출신의 수학자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와이너 씨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는데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 취임 연설에서 나도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구하고 범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보의 힘과 기술의 활용, 지식의 이용을 확고하게 믿는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전임 책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그들의 유산은 거대하게 남아있고 나는 그것을 계승하는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자, 레베카 와이너 씨 뉴욕 경찰국 첫 번째 여성 정보 대테러 담당 부국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성은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를 이끌게 된 콜린 쇼건 씨입니다.
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 말 그대로 미국의 중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또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을 이끌게 된 콜린 쇼건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것이 지난해 8월이고요. 올해 5월에 나라 청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콜린 쇼건 씨. 이 여성에 관한 그 기사는 미국 공영방송 NPR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쇼건 청장은 나는 문서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쁘다라고 NPR에 인터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아주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담는 가치를 나타내는 말을 했는데요. 쇼건 청장은 미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수정 헌법 19조를 승인하기 위해서 의회가 1919년에 통과시킨 결의안의 원본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을 얻기까지 80년이 걸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문서 한 장에 그 세월이 담겨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저는 문서에 둘러싸였을 때 재채기가 나오던데. 자, 자신도 미국 역사상 첫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여성 책임자가 됐으니까
네.
뭐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네요. 자,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네. 나라 청장의 임무는요. 국가의 역사가 기록을 통해서 보존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는 워싱턴 DC 시내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메릴랜드에도 대규모 연구시설이 있고요. 13개 대통령 도서관이 있죠. 14개 지역 기록 보관소를 모두 아우르는 기관입니다.
네.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지금 135억 건입니다.
135억 건이요?
네네. 와. 독립선언문, 수정헌법 19조 문서에서부터 아주 평범한 미국인의 뭐 육군 지원 서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고요.
네.
천만 장이 넘는 지도, 그림, 수천만 장의 사진, 영화 등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도성민 기자랑 제 사진도 어느 한 켠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VOA 방송의 모든 기록들, 원고들도 거기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어휴, 자, 콜린 쇼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장 어떤 사람인가요?
네, 나라의 11번째 청장을 맡게 된 쇼건 씨 올해 47살입니다.
네.
미국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 외곽에 노동자들이 맞는 이 블루칼라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집안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쇼건 씨가 처음이었답니다. 보스턴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고요. 예일대학교에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네.
쇼건 씨는 조지 메이슨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고요. 상원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2008년부터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백악관 역사협회 선임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더라고요. 네,
취미가 추리소설 읽기랍니다.
네.
취미뿐만 아니고요. 실제 추리소설 작가로도 활동했는데요.
네.
2015년부터 연작 추리소설을 냈습니다. 소설의 내용에는 이 쇼건 씨가 일했던 장소가 등장합니다. 소설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서관에서의 절도, 하원에서의 살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추리소설답죠?
그렇네요. 네. 근데 나라 청장으로 일하면서도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취임 후에는 이제 추리소설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의 기능은 뭐 지난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건 씨가 청장으로 공식적으로 지명되고 바로 며칠 뒤에 이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갔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라의 넘겨야 했던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2022년 11월과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이 쇼건 씨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아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고요. 5월에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이 문서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네. 자, 여행 시 최초의 여성 두 번째 주인공으로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나라 첫 여성 청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누굴까요?
네. 앞서 소개한 두 인물은 생존 인물이죠.
네.
마지막 주인공은 고인입니다. 바로 미국 조폐국이 발행하는 25센트 기념주화에 새겨질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미 조폐국이 미국 여성 기념주화 프로그램 세 번째 시리즈를 벌써 발표했네요.
네. 25센트 동전 뒷면에 새겨질 5명입니다.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현재 생존하지 않는 인물로 선정하는데요. 이번에도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첫 아프리카 여성 성공회 사제였던 폴리머리가 있고요. 미국의 첫 여성 군의관 메리 에드워드 워커, 그리고 미 연방의회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의원이었던 패시 타케모토 링크 의원입니다.
네.
또 살사의 여왕으로 불리죠. 실리아 크루즈 씨, 원주민 인권운동가 짓 칼라사까지 합쳐서 모두 5명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패시 민크 하원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패시 타케모토 민크. 중간 이름이 타케모토면 일본계 미국인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여성역사박물관 웹사이트에서 민크 전 의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기록에 따르면 민크 의원은 1927년 일본계 미국인 부모 아래서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부고요. 아버지가 엔지니어였습니다. 본명이 패시 마츠 타케모토인 민크 전 의원. 1944년에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요.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의 윌슨 대학과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답니다.
아.
네브래스카 대학은 인종에 따라서 기숙사를 분리했는데요.
당시에요?
예, 네. 백인 전용 기숙사에 유색인종들은 살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을 경험한 민크 의원이 대학을 옮깁니다. 그런데 당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와이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여러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했는데 또 그때 그녀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답니다.
저런.
예, 그리고 로스쿨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백인 남편인 존 민크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 간 결혼을 이유로 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데요.
아.
이런 어려움을 바탕으로 1954년에 하와이 오하우를 기반으로 한 청년 민주당 단체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원했던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와이 출신으로 첫 일본계 여성 변호사의 탄생입니다.
네, 이때도 최초 기록을 세웠네요.
네.
언제 공직에 도전한 건가요?
1959년입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주가 된 직후에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선거에서는 졌는데요.
네.
1962년에 하와이주 상원의원 그리고 1964년에는 미 연방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네. 자, 민크 의원이 주력한 분야 어떤 건가요?
네,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네.
성과 인종평등, 저렴한 양육비,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해서 법제화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1972년에 타이틀 9을 공동 발의했고요. 이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민크 의원은 의회 내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1974년에 제정된 여성교육평등법을 주도했습니다.
네.
이 법은요, 성평등 교육을 촉진하고 특히 차별로 인해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 또 소녀들의 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국무부 차관보, 하와이 호놀룰루 시 의원을 거쳐서 199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해서 당선됐는데요.
네.
2002년에 폐렴으로 입원한 뒤에 한 달 만에 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가 74살이었습니다.
네.
당시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로 다시 선출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예비선거 시작 전에 또 다른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중에 당선됐는데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사망한 겁니다.
네. 자, 이번 달 최초의 여성 마지막 주인공까지 다 소개해드렸네요.
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are you doing?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Is something wrong?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n my printer didn't work.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I can't imagine how exhausting it must have been for you.
You have no idea. I've been burning the midnight oil, working tirelessly to get it all done.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I have no doubt you will come out victorious.
Thanks. I won't let you down.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존이 프로젝트를 전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나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To finis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Before the deadline.
데드라인 마감일 전에.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나는 마감일 전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나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나는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겁니다.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Tooth and nail.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Is something wrong?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n my printer didn't work.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I can't imagine how exhausting it must have been for you.
You have no idea. I've been burning the midnight oil, working tirelessly to get it all done.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I have no doubt you will come out victorious.
Thanks. I won't let you down.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대화 해석해보죠.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나는 마감일 전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잘못될 만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됐어요.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컴퓨터가 crashed. 예기치 않게 꺼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Then my printer didn't work.
그리고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이를 뽑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표현 두 가지 배우고 있는데요.
Tooth and nail.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Like pulling teeth.
이를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Keep fighting tooth and nail.
계속 필사적으로 싸우세요.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나는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겁니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No,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Is something wrong?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n my printer didn't work.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I can't imagine how exhausting it must have been for you.
You have no idea. I've been burning the midnight oil, working tirelessly to get it all done.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I have no doubt you will come out victorious.
Thanks. I won't let you down.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Tooth and nail.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Like pulling teeth.
이를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Tooth, 이가 들어간 표현 두 가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뷰의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뷰의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